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보신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은 그 앞에서 사실 이러한 맥락이 다음과 같이 서술됩니다. 31절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냐,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는 짱이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고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게 현실인데 지금 본 이 바울의 증언을 본다면 바울은 어찌 보면 상남자 중에 상남자, 담대한 자 중에 가장 담대한 용기 있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상남자 바울은 이 바로 전장에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자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설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은 눈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7장에서 언제나 내 몸에서 죄를 행하고자 하는 나의 또 다른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이겨 내 몸을 사로잡는 것을 그래서 너무 괴로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내가 원한단들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로구나. 늘 범죄하는 자로구나. 그것을 나는 매일 보는구나 하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장에 가서 멋있게 39절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37절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답니다. 이야기를 이어서 생각해 봅시다. 매일 나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나 넉넉히 이긴다뇨. 뭘 이긴다는 겁니까? 좀 더 깊숙이 그 근원적인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매일 내가 사로잡혀 짓게 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길래 내 속마음이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오라 공고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어떤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죄는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 혐오, 증오, 게으름, 무식, 어떤 게 죄일까요? 방금 제가 나열한 것 모두가 범죄에 해당되는 건 맞지만 이러한 범죄를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에 의해 나의 몸이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는 더 근원적인, 더 원초적인 죄의 속성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닐까요? 창세기 4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4장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전에 있었던 인류는 누구죠? 소리를 내실 필요 없이 입모양으로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 전에 있었던 인류는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러니까 완전한 피조물이었죠. 그들이 범죄하여 이제 왜곡된, 즉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죄의 본성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인류로 처음 이 성경에 등장한 것이 가인입니다. 4장 3절에 그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왜 화가 났죠?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기 때문이죠.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게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불공평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따르면 억울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 억울한, 불의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동생이 연루되고 가담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해 가인을 분노케 한 이 불의한 일에 하나님과 자기의 아우가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이게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적 가치 판단, 세상적 윤리 도덕을 내려놓고 약간 유치하지만 그 시작을 더 유추해 봅시다. 왜 화가 났을까요? 다른 상황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부모님의 마지로서, 하나님의 첫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며, 하나님이 한없이 끝없이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란 걸 믿는다면, 그것을 내가 제대로 바로 볼 수 있는 나에게 그런 안목이 있다면 가인은 화가 났을까요? 누가 봐도, 아니 내 스스로가 그동안 봐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확실한 사실이라면, 부모님이 잠시 잠깐 나를 제쳐놓고 내 동생을 칭찬하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일까요? 이런 유치한 예를 들면서까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설명은 이런 겁니다. 죄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물, 피조물, 여기서는 사람이겠죠. 사람이 본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잃은 겁니다. 다시 말해 가인은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본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완전히 망각한 채 그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도 바라보고 본인도 바라보고 본인의 동생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어떠한 의로움의 행위, 도덕적 조건, 아니면 세상적 능력, 누구나 감탄해야 할 어떤 흠모할 어떤 공로로 인해 그 가치가 판단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완전하시고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자체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인데, 가인은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안 드려지느냐로 이 모든 것이 판단된다는 것으로 잘못 보고 있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란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그 본질적 아름다움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하여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일견 이 둘째 동생의 죄는 그 재산을 달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그 돈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요즘 같은 게 설명하자면 좀 유망해 보이는 펀드나 코인이나 주식 같은 데 투자도 좀 하고, 아, 이자 많이 주는 정기적금도 좀 주고, 낮에는 열심히 직장 다니고 저녁엔 열심히 알바를 해서 차곡차곡 재산을 모았어야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허무맹랑한 곳에 썼으니 그것에 대한 결과로 그런 가장 낮은 곳까지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둘째 아들의 잘못은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순간 그는 더 이상 죄송합니다. 본래 가졌던 그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의 재산, 그의 능력, 그의 행동으로 그 가치가 판단되는 존재로 변모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다른 제가 증거를 들어볼까요?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 밑에서는 종들조차 대접받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떠났던 아버지 곁에 오니까 그 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단숨에 그 아들이 본재적으로 가졌던 가치가 회복되죠. 아버지는 자기를 배신하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 돌아오자 그에게 어떤 조건, 어떤 개가 천선, 진보에 대한 약속이나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벌립니다. 내 아들의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세상에 바로 보이게 된 거죠. 아들은 원래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아버지의 곁에 있음으로 그 자체로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이 죄와 이 의로움의 의미를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와 함께한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바라본 최초의 인류 우리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설명이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렸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자신의 아름다움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로 보지 못하여 그 어떤 다른 것으로 가치를 매기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추하다고 끌어내리며 그렇게 곡해하여만 살아남는다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다시 말해 너희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이며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주시며 우리가 오늘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영원히 너희에게 사랑을 주셔서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너희는 시비를 걸지 말고 다른 사람과 분쟁하지 말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길 뿐더러 그들의 쓸 것도 장만하고 너희가 이 시대 진정한 빛임을 드러내라. 그렇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단순히 안 죽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되는 게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갔더니 어느 순간 목사님이 벌써 구원은 십자가로 이루어졌고 구원은 어떤 나의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다 라고 들어서 아니 구원 받았으니 나는 그럼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아무 좋은 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니까요. 지옥은 단순히 막 섭씨천도씨가 넘는 마그마가 뒤끌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런 사탄과 그 졸개들이 삼지창 들고 설치는 그런 지하가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망각하고 못나게 구는 게 지옥입니다. 못생기게 생각해서 비굴하게 굴고 비열하게 굴고 못나게 구는 것이 지옥이라니까요. 그럼 구원이란 뭐가 될까요? 구원이란 여러분이 잘생기고 여러분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바로 보고 그거에 어울리게 사는 거죠.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에 대한 그 권리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 나는 이걸로 콩나물 파는 할머니를 괴롭혀도 되겠네요 하는 것이 죄라니까요. 그거는 법적으로 옳고 안 그러고 윤리적으로 맞고 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자체의 아름다움, 귀중함, 소중함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못난 짓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난 죄 없어, 난 잘못 없어, 청년부 부서 모임 갔더니 의자가 안 깔려 있어, 난 책임 없어, 내가 맡은 일은 저게 아니야, 청년부에 갔더니 누구는 OS를 먹는데 누구는 노티드를 먹는다, 내 잘못 아니야, 난 임원 아니야, 난 회장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들의 쓸 것과 그들이 필요한 것과 그들의 행복을 위해 같이 십자가를 달리는 그 자리에 들어와 계셔야죠. 지난주 24일날 청년 이분은 성탄의 행사로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몇몇의 청년 이부 봉사자들과 함께 음식을 손수 준비했는데 구매 과정부터 요리를 할 때까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실제적으로 여러 번 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그날 가고 다 같이 맛있게 먹는데 목사님 수고롭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오늘 대표기도 한 박민아 자매 한 명뿐이었습니다. 천국이란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잘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스스로가 외모가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늘 죄가 제 몸을 사로잡는 걸 봅니다. 에이씨, 힘들게 고생했는데 고맙다고 하는 놈 하나도 없고 목사님은 드셨어요 하는 놈 한 놈도 없고 내 두 번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고생하신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성탄 이브날 밤에. 그게 솔직한 저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하염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는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또 그러고 있겠죠. 여러분을 위해 저희 청년 이부를 위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장만하겠죠.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지금 그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신앙 공동체 형제 자매들의 구원도 함께 이루고 계신 거죠.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잘나고 소중하고 예쁜 존재란 걸 믿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거울을 봐도 나에겐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못나게 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못남으로도 선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고 나는 그러기 정말 싫어했는데 어느새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는 이 자리로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1월 1일에 세웠던 계획 중에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처럼 되지 않아 올 한 해 여러분을 괴롭히고 참 밤잠 못 이루게 했던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으신가요? 12월 30일이 되어서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여 내 다시는 2024년이 되면 그런 어리석은 짓들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모든 일에 있어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한 해는, 여러분의 하루는 후회가 후회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잘못이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구원이 더 완성되어 가는 그 귀중한 시간과 과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은 내가 나의 아름다움을 믿지 못하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시다는 걸 보는 눈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이것이 나의 결과가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정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존재임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비록 매일매일 우리를 죄의 속성이 감싸는 공고한 인생 가운데 있으나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넉넉히 이기는 기적을 소유한 귀한 존재인 줄로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잊지 말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는 귀한 존재로서 이그러진 세상에 빛된 존재로 이 세상을 용감하게 살아가는 우리 남포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